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29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전제된다면 양측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상은 일본이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말하면서도 자국민 납치 문제와 북한의 자위권을 놓고 문제 해결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것이라면 이는 오산이고 괜한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와 자국의 자위권 문제 해결을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일본 NHK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위해 전제 조건 없는 고위급 회담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협의를 북한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에서 80년대에 납북된 일본인 17명 가운데 2002년에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아직 북한에 있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이들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아예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3자 전화에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 발사 자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기 위해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어떠한 발사에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영토에 탄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탄도미사일 및 다른 미사일들에 대해 파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해당 미사일 파괴를 위해 패트리어 체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른 데는 원인이 있다면서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며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공식 결과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52.1%의 지지를 얻은 반면 경쟁자인 케말 클루츠다로울루 후보는 47.9%를 득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승리가 확정된 뒤 연설을 통해 모든 갈등을 뒤로 하고 국가의 가치와 꿈을 바탕으로 단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5년 더 국가를 통치할 책임을 부여해준 국민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배한 클루츠다르올루 후보는 이번 선거가 수년 내 가장 불공정한 선거였다면서도 선거 결과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4일 실시됐던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결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당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미국과 튀르키예 간 문제와 공유된 세계적 도전들에 관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합국으로서 터키와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축전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로 표현하면서 이번 승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립적 외교 정책을 국민이 높이 평가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170개 나라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이른바 웰빙 지수 SPI가 발표돼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사회발전 명령이 2020년에 자체 조사를 결과를 재분석한 것으로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 식량과 물 등 삶의 기본 욕구가 있고요. 교육과 보건 등 발전을 위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 기본권이나 자유 등을 기회로 분류하는 등 52개 항목을 분석해서 종합한 순위를 내고요. 1990년과 2020년에 나왔던 결과를 비교했는데 나라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GDP, 국내 총생산을 배제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독일 등 대부분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북미에 있는 캐나다가 9번째 자리에 보입니다.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은 1990년보다 23계단 떨어진 31번째, 31번째 있고요. 중국은 4계단이 올라갔는데 지금 107위입니다. 세계 웰빙 지수의 제일 아래에는 내전을 치르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 수단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자, 북한 국민들의 종합 순위는 170개 나라 중에서 149번째입니다. 기본 욕구 충족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71, 발전 역량이 51, 기회 지수가 21로 1990년대 조사보다는 37계단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16위에 있는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의 두 번째 웰빙 국가입니다. 1990년대보다 17계단이 오른 지금 세계 20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요즘에 집 꾸미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오브제도 그렇고 가구부터 해서 되게
네. 한국에서 전국의 공예인들이 작품을 자랑하고 또 공예품 만들기 체험도 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 공예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흐린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에 북한은 동쪽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은 아침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요. 함흥과 강원도 지역도 종일 구름이 많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쪽으로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맑겠고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입니다.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16도에서 28도, 개성 18도에서 28도 사이, 함흥은 12도에서 24도입니다. 원산 14도에서 22도, 청진은 13도에서 23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3일 연속으로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들에게 부과한 제한 조처들이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튀르키예부터 가보겠습니다. 많은 눈길을 끌었던 그 튀르키예 대선 결과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최종 승자가 됐죠?
맞습니다. 28일 치러진 이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아,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거의 끝났는데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52.2%, 그리고 공화인민당의 케말 클루츠다로울루 후보가 47.8%를 얻어 이 과반 득표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종 당선자가 됐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 투표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예측이 우세했었죠.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일단 1차 투표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1위를 차지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네.
또 대선과 같이 치는 의회 선거에서도 이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주도하는 세력들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더 에르도안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결선 투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1차 투표에서 약 5%를 득표해서 3위에 올랐던 신한 오한 후보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자, 에르도안 대통령 승리가 확정된 뒤에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앙카라에 있는 대통령궁 앞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이번 선거가 튀르키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였다면서 8,500만 명인 전 국민이 승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연설 일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김세 kaybetmemiştir. 85 milyonun tamamı.
자, 튀르키예 말로 하는 연설인데 이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이제 대선 기간 발생했던 분쟁과 분열을 한쪽으로 돌리고 국가 목표를 중심으로 단합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선거가 터키 역사에서 튀르키예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했는데 자,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이번 선거를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20여 년간이나 계속되면서 이 튀르키예 국내외에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이 에르도안 대통령 치세가 이번에 끝나느냐 아니면 연장되느냐를 두고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지자들한테 이 튀르키예가 두 번째로 맞는 세계는 튀르키예의 세계라면서 이 두 번째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튀르키예가 올해 10월에 건국 100주년을 맞습니다.
예. 자,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 전에 그 결선 투표에서 전 진 그 클루츠다로울루 후보 쪽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선언한 뒤에 이 클루츠다로울루 후보가 연설했는데요. 이 집권당이 본인을 겨냥해서 이 나라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면서 이번 대선이 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치른 선거 중에서 가장 불공평한 선거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이 결선 투표 결과를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요. 튀르키예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올 때까지 계속 투쟁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튀르키예 야당 진영에서는 이번 대선이 그 에르도안 체제를 끝낼 수 있는 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 권위주의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데서 이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네네.
또 이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서 지난해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무려 85%를 기록하는 등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결정타가 지난 2월에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동부에서 난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는데요. 이거 에르도안 정부가 이걸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인심을 크게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런 말도 계속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야권이 이번에도 이 에르도안 체제를 무너뜨리기에 힘이 부족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진영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 등 그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확보했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선거에 나섰고요. 또 LGBT, 성소수자나 쿠르드족 문제 등을 두고 이 야당 후보를 맹렬하게 공격한 덕에 이 보수 유권자들 표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어서 야당 승리를 막았습니다.
네, 자, 결선 투표에서의 승리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튀르키예 장기 집권 토대 다시 강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2028년까지는 임기가 보장됐고요.
네.
또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여기서 5년을 더 집권할 방법이 있어서 앞으로 에르도안 대통령 치세가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장기 집권 가능성, 에르도안 대통령이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 끼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책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뭐 이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의 국제사회 반응 볼까요?
네, 먼저 터키와 관계가 아주 껄끄러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상호 현안이나 공유하는 국제적 도전에 있어서 나토 동맹국으로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 EU 등도 비슷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도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선 결과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라면서 이 두 나라 관계 강화에 기여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도 외교부 논평을 내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 관계를 더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주말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 몇몇 지역을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무인기 드론하고 순항미사일을 대거 동원해서 이 크이우 등 몇몇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 측은 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 이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봤던 건 중에 가장 규모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드론 공격이 주말을 지나서 29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드론이 몇 대나 움직인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군 설명을 보면요, 주말에 59대였고 29일에는 35대였습니다. 그런데 29일에는 드론 외에도 이 순항미사일도 40발이 발사됐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군측은 주말에 이 드론 59대 갔는데 58대를 격추했는데요. 이 가운데 크유에서만 36대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29일 같은 경우에는 드론 35대 가운데 29대 그리고 순항미사일 40기 가운데 37개가 격추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정도의 공습이라면 뭐 인명피해 피하기 어렵겠는데.
네, 뭐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이 크유에서 주말에 드론 공습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네.
또 드론 잔해가 이 우크라이나 시각장애인협회 건물에 떨어져서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또 29일 공습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5월 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히 이 수도 크이우를 자주 공습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군이 이번 달에만 수도 크이우를 16차례나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군은 이 공격에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란이 만든 이 자폭 드론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29일 공습에서는 크이우뿐만 아니라 이 남부 도시 오데사 그리고 서부 도시인 흐멜뉴츠키시도 공격받았습니다.
네, 이 오데사라면 지금도 아주 중요한 항구로 거론되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흑해에 접한 항구 도시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에 따라 이 우크라이나 곡물이 밖으로 나가는 항구 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데사 항입니다.
네.
이번에 이 오데사 안의 기반 시설들이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흐멜리츠키에서는 군사시설이 공격받았다는데요. 활주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고 또 항공기 5대가 가동 불능 상태가 됐다고 현지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군 반격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이 서방 측이 제공하는 무기가 속속 도착하고요. 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 곧 대반격이 있을 거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도 공격보다는 이 우크라이나군 반격을 대비하는 데 주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최근에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자주 공습하는 것이 곧 반격을 시작할 우크라이나 쪽 기세를 꺾고 반격 능력을 약하게 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여성 박해가 반인도적 범죄라는 비난이 나왔네요.
네, 국제인권단체죠. 국제엠네스티 그리고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탈레반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부과한 가혹한 제한들이 성별에 근거한 박해로 이건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기관은 성별에 근거한 박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기술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법령을 인용해서 보고서 제목을 여성에 대한 탈레반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내 성별 박해의 반인도적 범죄라고 붙였습니다.
네. 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재집권한 뒤에 여성 인권을 뭐 심각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탈레반이 처음에는 이전보다는 좀 더 온건한 규정을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고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활동하거나 일하는 걸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 또 여학생들은 6학년 위에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닌데요. 보고서를 보면은 이 탈레반이 구금이나 강제 실종, 고문 그리고 기타 학대 등을 통해서 어떻게 아프간 여성 인권을 탄압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단체는 이런 행위들이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이죠.
네. 국제인네스트는 또 여성과 소녀들뿐만 아니라 이 여성 언론인이나 사회운동가까지 강제로 결혼시킨 사례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런 강제 결혼을 거부하면 이 납치나 협박, 위협 그리고 고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산티아고 칸톤 ICJ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이런 여성 박해가 거대하고 중대하며 체계적인 성질을 가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프간 여성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 이미 뭐 외부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칸톤 사무총장은 우리는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을 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와 ICJ는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조사하고 법적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두 단체는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국제법에 따라 탈레반 쪽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가 이번에 여성 박해를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뭐 아프간에서는 뭐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인권도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고서도 이런 상황들을 언급했는데요. 탈레반이 또 이 LGBT 성소수자 집단이나 소수민족도 가혹하게 탄압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네, 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통치하기 시작하고 나서 국제사회 승인,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승인받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자세하게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탈레반을 배척하고 있는데요.
예.
방금 설명한 그런 조처들이 다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탈레반이 간절하게 원하는 이 국제사회의 승인이 더 멀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에 도출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 하원이 뇌물 수수와 권력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연방 대법원이 습지 등 수질 보호를 위한 환경보호청의 규제 제한을 가는 결정을 내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이 정부 부채한도 협상. 드디어 타결입니까?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28일 정부의 부채 한도를 2025년까지 증액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이번 합의는 좋은 소식이라고 밝히며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 더 들어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나와 의회 민주당의 주요 우선순위와 입법 성과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에 관해선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The agreement prevents the worst possible crisis, a default for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An economic recession.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 디폴트와 경기 침체, 황폐해진 은퇴 계좌,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국적 디폴트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다 끝난 건 아니죠?
맞습니다. 해당 법안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 시행됩니다. 네. 자, 재무부는 당초 다음 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시한을 다음 달 5일로 수정했는데요. 만약 이때까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합의안에 대한 이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에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디폴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 모두 양측의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의회 통과를 어떻게 전망하나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는 타협을 의미하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파 의원들이 양보를 좀 해야 한다고 피력을 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노동자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메카시 의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메카시 의장은 28일 폭스뉴스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화당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밝히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주진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메카시 의장은 또 일부 강경 보수파의 반발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새 법안은 지출을 줄이고 사람들이 다시 일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합의안의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당내 강경파들이 반대를 하는지 궁금하죠?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예,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인 부분이 바로 정부 지출입니다.
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협상을 요구했죠. 자, 이번에 양측이 합의를 본 내용에 따르면 2024년에 있을 차기 대선이 지나 앞으로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합니다. 대신 2024 회계연도에는 비국 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비 지출은 손해되지 않고요. 또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 의료 관련도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 전액이 지원됩니다.
네. 자, 합의안에 또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관련 예산에서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고요. 또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정부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 SNAP 수혜자에 대한 업무 요건을 강화합니다. 근로 여건 연령을 기존의 49세에서 54세로 높이는 겁니다. 또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공화당 측이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논의되던 내용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학자금 대출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네.
해당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빚을 면제해주는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요.
네.
6월 말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협상안에서 이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일단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민주공화 양측의 주장이 조금씩 반영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 모임 회장인 프리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은 28일 CNN 방송에 출연해 푸드 스탬프 수혜자의 근로 조건을 강화한 것을 비판하며 백악관이 법안 통과를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반대로 공화당 소속의 랠프 노먼 하원 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정부 지출이 법안에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를 부도사태로 이끄는 법안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민주당 당내 지도부 반응은 어떤가요?
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28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합의는 공화당이 제안한 지출 삭감안의 파괴적인 여파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빈곤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과 노인들을 위한 연금, 의료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프리스 대표는 밝혔습니다. 29일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로 이 휴회로 들어간 의회는 오늘 31일에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남부 텍사스주로 갑니다. 텍사스주의 법무장관이 탄핵 위기를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지난 27일 그간 각종 불미스러운 혐의로 비판을 받아온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주 하원은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팩스턴 장관도 공화당 소속인데요. 같은 당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 동조하면서 찬성 121표 대 반대 23표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자, 주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면 그럼 그 다음 절차는 어떤 겁니까?
네, 주 상원에서도 탄핵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이 텍사스주 의회 상원 의원 가운데는 팩스턴 장관의 부인인 앤젤라 팩스턴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이 탄핵이 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상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팩스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네. 텍사스주의 법무장관, 팩스턴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건가요?
예, 텍사스 장관은 이 자신에게 정치 후원금을 대던 기부자를 돕기 위해 법무장관실을 이용한 혐의로 지난 수년간 미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네네.
장관실에서 일하던 보좌관들이 팩스턴 장관의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를 폭로한 겁니다. 또 2025년에는 증권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는데요. 아직 재판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텍사스주 하원은 팩스턴 장관의 이런 뇌물 수수와 사기, 권력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최근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고요. 20개의 탄핵 사유 조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팩스턴 장관은 그러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이렇게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팩스턴 장관실은 이번 탄핵 추진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의회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고용된 수사관들이 증인들을 인터뷰했다는 점에서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팩스턴 의원에 대한 장관에 대한 조사한 의원들 어떤 입장인가요?
예, 팩스턴 장관이 조사한 위원회 일원인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스필러 주하원 의원은 표결에 앞서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텍사스 주의 최고 법 집행관은 이라고 말하며 텍스턴 법무장관은 그간 법과 규칙, 정책, 절차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의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 가운데 한 명인 토니 틴더홀트 주하원 의원은 팩스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무기화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팩스턴 장관의 이름과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게요. 지난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언론에 자주 등장했었거든요.
맞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켄 팩스턴을 풀어주라라는 글을 올리고 만약 텍사스주 하원 공화당이 이 과정을 진행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법무장관 탄핵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환경보호청의 그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이 나왔네요.
네, 연방대법원이 25일 환경보호청 EPA의 수질보호 관련 규제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클린 워터 액트, 그러니까 수질오염 방지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 수질오염 방지법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겠군요.
예, 이 법은 지난 1972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 하천과 강 그리고 습지 등이 버려지는 독성 물질로 수질 오염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배로 다닐 수 있는 수로뿐 아니라 습지 등의 유독성 물질 배출을 통제한다는 것이 이 법의 요지입니다.
네.
자, 투기하면 안 되는 물질에는 뭐 독성 물질뿐 아니라 모래와 돌 등도 포함이 됩니다.
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말이죠. 이번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예, 아이다호주에 있는 한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04년 아이다호주 프리스토스에서 약 90m 떨어진 미개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7년에 이 부지에 집을 지을 준비를 했죠. 부부가 이를 위해서 모래와 자갈 등을 옮겼는데요. 환경보호청이 건축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산 땅에 집을 지키려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안 된다고 한 거죠?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부부가 매입한 부지가 클린워터 액트에 의해 적용되는 곳인 만큼 집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부부는 주택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앞서 항소법원은 환경보호청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자, 연방 대법관들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냈는지 볼까요?
예, 총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브렉 캐버너 대법관을 제외한 5명의 보수 대법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다수 의견문을 작성한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해당 법에 따른 개발 제한은 강이나 호수, 바다 등 규제 수역과 표면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 경우는 표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지난 1970년대 제정된 수질오염 방지법은 미 전역에 만연한 수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 결정은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회의 명백한 의도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환경보호청 입장도 들어볼까요?
예,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수질 보호를 해치는 이번 연방부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 다며 이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이 나라를 퇴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상원 통계를 보면 지난 1789년부터 지금의 118대 회기까지 연방 상원 의원직을 맡았던 사람은 모두 2002명입니다. 그런데 건국 초기부터 남북전쟁 때까지 상원에서는 인종별 다양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뒤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인종별 다양성이 늘어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세 번째 순서로 상원의 인종적 다양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nd we have two new senators coming to help. Senators Raphael Warnock.
지난 2021년 1월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특별선거에서 민주당 라파엘 워넉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워넉 후보는 상원 역사상 11번째 아프리카계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된 사람은 히럼 레블스 의원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연방에 다시 합류한 미시시피주를 대표해 1870년 2월 23일 상원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레블스 의원은 상원이 그의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난 같은 달 25일부터 의원직을 수행했고 이듬해 3월 3일까지 재직했습니다. 다음 아시아계 연방 상원의원은 이제까지 모두 8명으로 일본계가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상원에 입성한 사람은 중국계인 히럼 퐁 의원입니다. 그는 하와이가 정식 주가 됐던 1959년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됐고 1977년 1월까지 재직했습니다.
This is about who we are. We are California. We are proud.
아시아계로 가장 최근에 상원의원이 된 사람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 태미 더거스 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6년에 당선됐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부친이 자메이카 출신이고 모친은 인도계로 현재 부통령직을 맡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태어난 더거스 의원은 202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로 영방 상원의원이 됐던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11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상원에 입성한 사람은 1928년 11월 뉴멕시코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뽑힌 공화당 소속 옥타비아노 라라졸로 의원입니다. 이제까지 배출된 히스패닉계 상원의원 가운데 6명이 현직에 있습니다. 당적은 민주당이 4명, 공화당이 2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주 원주민계 상원의원도 모두 4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최초는 지난 1907년에 뽑힌 민주당 로버트 오원 의원과 공화당 찰스 커티스 상원의원입니다. 오원 의원은 체로키 부족 혈통이고 커티스 의원은 커 부족계입니다. 가장 최근에 당선된 원주민계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2022년 11월 오클라호마주 특별선거에서 당선된 마크 웨인 멀린 의원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세 번째 시간으로 상원의 인종적 다양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전역의 공방과 공예인들이 작품을 자랑하고 공예품도 사고 만들기 체험도 하고 또 다양한 행사로 이어진 공예축제가 서울에서 열렸답니다.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쁜데 외국인 친구가 있어서 이제 친구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종류의 작품을 지금 저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요 파스타볼이나 혹은 요 낮은 불고기 접시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2023 공예주간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와 체험, 토크와 마켓까지 일상에서 공예를 즐기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신사하우스에서는 여러 공예작가와 공예 브랜드가 참여한 전시와 마켓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완성 오브제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전시였는데요. 이 전시를 마련한 크래프트 서울 운영사무국의 피재욱 대표 얘기 들어봅니다.
크래프트 서울은 좀 더 특별한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와 좀 더 특별한 물건을 만드는 공예 창작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전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진흥원하고 좀 더 신진 작가들이나 오래된 기성 작가들 같이 이제 협업해서 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고 싶은데 크래프트 서울에서 그 역할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이 와서 저희도 마침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주최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재밌게 판을 열어줘서 저희도 작가들을 많이 초대하고 섭외해서 전시를 하게 됐죠.
피재욱 대표는 한국에 다양한 공예 작가가 있고 또 쉬운 공예가 있다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크래프트 서울을 만들게 됐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 위주로 섭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몇 명의 작가가 함께했을까요?
지금 방으로는 33개의 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작가로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동, B동, C동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A동은 좀 더 신진 작가들 그리고 좀 더 말랑말랑한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전시를 하고 있고 2018년부터 시작된 공예주간 아카이빙 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B동에는 브랜드들도 좀 더 섞여 있고 휴게 공간과 기성 작가들, 저희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좀 들어가 있고 시동에는 갤러리가 들어와서 꽤 오랫동안 이제 오래된 작업을 한 예술 아티스트들 전시를 하는 갤러리가 전체를 주관을 해서 들어왔어요.
전시는 건물 두 동으로 나뉘어 선보여졌습니다. A동이 한 건물이고요. 나머지 BC동이 다른 한 건물로 구성됐죠. 그리고 전시가 열린 곳 신사하우스는 다세대 주택을 개조한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방마다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을 개조한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룸에서 작가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공예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화두를 많이 던져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섭외할 때도 이 방의 사이즈라든지 실제로 한 번씩은 무조건 다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시를 준비할 건지 저희가 전시 계획서를 받고 그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업을 하면서 그 협의를 하면서 조정했던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개의 전시 공간은 각각의 공예 작가, 브랜드의 컨셉이 뚜렷했고요. 작가의 메시지와 멋이 담긴 각각의 조명이나 가구, 또 도자 그릇과 화병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공예가 세계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손재주가 있고 꾸준히 하고 좀 정이 있는 민족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되게 조용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하는 성실함이 좀 우리나라 정서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공예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크래프트 서울을 통해서 공예는 꼭 예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예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A동 3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 포털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임지환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도자 제품을 디자인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는 두 가지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마포역에서 도자기 작업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파파팟이라고 이제 눈팟을 이제 큰 캐릭터로 해가지고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화분으로 좀 재미난 작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못이라고 해가지고 테이블웨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 제가 이제 물레로 해가지고 물레 차가지고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못이기 때문에 연못을 이제 떠올리게 하면서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푸른 청자 느낌으로 하고 있고 이제 바깥쪽은 이렇게 하얀 백자 느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지환 작가는 공예 주간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자기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신사우스에서 하는 전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진열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각자 개개인의 공간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분위기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나를 알리면서 전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사동이라는 좀 문화적으로도 세련되고 서울 한가운데 있는 동네에서 좀 더 나를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전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좀 접근성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예 주간이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전시 공간을 알 수도 있고 공예에 대해서 집중해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작가들과 같이 이제 마주 보면서 궁금한 점 대화도 나누시고 그리고 저희도 내 작업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백도 가질 수 있어 가지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동의 다른 방으로 가보니까 이 세라믹 리빙 브랜드 리브레의 작품이 선보여지고 있었는데요. 박미래 작가입니다.
자연의 선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제가 자연에서 얻었던 위안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화기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웨어를 그때 그 감정을 이제 담아가지고 직접 유약도 제작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좀 낮고 긴 형태들이 많다는 게 미브레어 이런 화병들의 특징일 것 같아요. 테이블에서 이렇게 마주 앉았을 때 마주보는 상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화병이 이제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게 전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낮고 길게 해서 그 공간에 조화롭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자연에서의 편안한 느낌들을 테이블 위에서도 함께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긴 선으로서 이런 웨이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미래 작가는 공예에 대한 한국 시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집에 계시다 보니까 집을 꾸미는 거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제가 지난번 리빙페어 때도 보니까 이제 신혼집 이제 부부들께서는 되게 많이 집에다가 신경을 쓰시는 모습을 많이 이제 확실히 체감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되게 많은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 시리즈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테이블웨어랑 이런 화기가 좀 더 세트 구성이 돼서 정말 딱 이렇게 하면은 정말 멋진 테이블이 될 수 있다, 이런 공간을 이런 몇 가지로만으로도 충분히 꾸밀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이렇게 발전하고 싶습니다.
크래프트 서울을 찾은 관람객은 각각의 방을 관람하며 이 작품들을 세세히 살펴봤고요. 작가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주로 젊은 세대의 관람객이 많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사실 공예 자체만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전공이 디자인이어서 좀 그런 예술 작품이나 뭐 회화 작품, 공예 작품 이런 거에 좀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좀 트렌드도 익힐 겸 어떤 작가들이 있나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이 공간 자체가 각각의 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이 작가들의 어떤 그 작품 세계나 작품들을 좀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간인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각각의 작가들이 자기만의 어떤 이런 오브제나 작품을 최대한 대로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전시를 구성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요즘에 집 꾸미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오브제도 그렇고 가구부터 해서 되게 공예 작가분들이 만드시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직접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갖지 못하는 거는 좀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게 전시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 나의 뭐 취향이나 아니면 그런 실생활의 용품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작품이 되게 옛날에는 좀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 가격대가 되게 너무 높아서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작가의 풀도 조금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취향도 가지각색의 그런 그 취향을 담다 보니까 또 그 MZ세대에게도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속았다, 속아 넘어갔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I was completely fooled today. It was so embarrassing.
What happened?
You know that new restaurant that opened up across the street? I heard such great reviews about it, so I decided to give it a try. So I went there for lunch today, and I was expecting a fantastic meal.
That sounds exciting. What went wrong?
The food was bland and tasteless, definitely not worth the price I paid. I felt like such a fool for falling for the reviews and the restaurant's appearance. It just bothers me that I was so easily fooled.
속았다.
I was fooled.
F-O-O-L, fool, 명사로 쓰이면 바보, 동사로 쓰이면 속이다. 오늘 대화에서는 나는 오늘 완전히 속았습니다.
I was completely fooled today.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You fooled me.
당신은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You can't fool me.
나를 속이지 마세요.
Don't fool me.
그는 나를 속였어요.
He fooled me.
속았다, 속아 넘어가다 라는 표현으로 fall for 이란 표현도 나왔는데요.
Fall for something.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식당 평, restaurant review, 식당 평과 겉모습만 보고 레스토랑에 간 것을 두고 식당 평과 겉모습에 속은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I felt like such a fool for falling for the reviews and the restaurant's appearance. I felt like such a fool.
나는 바보 같다고 느꼈어요.
falling for.
속았습니다.
The reviews and the restaurant's appearance.
리뷰와 식당 외형에 나는 속았어요.
I fell for it.
나는 이것에 안 속아요.
I'm not falling for this.
우리는 속았어요.
We fell for it.
속지 마세요.
Don't fall for it.
자,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I was completely fooled today. It was so embarrassing.
What happened?
You know that new restaurant that opened up across the street? I heard such great reviews about it, so I decided to give it a try. So I went there for lunch today, and I was expecting a fantastic meal.
That sounds exciting. What went wrong?
Well, the food was bland and tasteless, definitely not worth the price I paid. I felt like such a fool for falling for the reviews and the restaurant's appearance. It just bothers me that I was so easily fooled.
대화 해석해 보도록 하죠.
I was completely fooled today.
나는 오늘 완전히 속았습니다.
It was so embarrassing.
너무 창피합니다.
You know that new restaurant that opened up across the street?
길 건너 새로 문을 연 식당 알죠?
I heard such great reviews about it, so I decided to give it a try.
평이 좋다고 들어서 한번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I went there for lunch today. And I was expecting a fantastic meal.
오늘 점심에 굉장한 식사를 기대하며 갔어요.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나요?
Go wrong.
어떤 일이 잘못되다 이런 말이죠.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죠?
The food was bland and tasteless.
음식이 밋밋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I felt like such a fool for falling for the reviews and the restaurant's appearance.
식당의 외관과 평가에 속은 내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It just bothers me that I was so easily fooled.
내가 너무 쉽게 속는 게 신경 쓰여요. 속았어요.
I was fooled. I fell for i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속았어요.
I was fooled. I fell for it.
속아 넘어갔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